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9장 말씀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몇 번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핵심 주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세수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세 번째는 땅끝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8장은 사마리아 교회, 지금 읽은 9장부터는 땅끝에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세 가지 섹션들, 세 가지 단락들은 각각 맨 앞부분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가,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직분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사마리아 교회는 안수를 받았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땅끝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넓게 보자면 9장, 10장, 11장까지 가면 두 번에 걸친 만남이 나옵니다. 이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나는 장면,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이 처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가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예루살렘도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반 행정적인 부분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부분만 이 예루살렘 공유에 든 다른 곳들에서 관리를 했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뭐 다메섹 시청 아니면 무슨 구청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거긴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다메섹에도 여러 개의 회당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회당에 가지고 갈 공문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지낼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잡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핍박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어서 복음을 잔멸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원래 바울의 계획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부름을 받거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때가 많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나는 원래 예수님 믿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도리어 지금 바울처럼 다른 목적, 다른 계획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처음에 보면 빛이 비추죠. 이 빛이 비추는 걸 바울이 직접 보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빛을 듣고서 빛을 보고 바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땅에 엎드러지니까 이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을 갖고 있는 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독특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이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럴 때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요즘 일반적인 경험에서도 말할 때는 뭐냐면 뭐 환상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천사를 만났다든지 꿈속에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당시만 해도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뭔가를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이 직접 찾아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찾아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빛이 이렇게 둘러싸였던 것, 그리고 사울을 불렀던 것들은 사울이 혼자, 자기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귀로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신 거죠. 오늘날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든 어떤 경험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체로 어떤 거냐면 내 마음 안에 들려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 영혼 안에 들려진 주님의 음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게 네가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스스로 들린 그런 소리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건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하셔서 나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들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인도분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간다고 뒤에 가다가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날개가 달린 천사가 화장실 입구에 탁 서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놀라서 야, 이 천사를 나만 봐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대요. 데리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그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이거는 환상을 본 게 아니죠. 실제로 천사가 왔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이때는 어떻게 한 거냐면 바울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직접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고 이 장면을 바울만 경험한 게 아니라 주변에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시는 장면은 아주 독특하고 특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름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또 주님은 이 사울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이름을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4절 끝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도 아시고 행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반면 바울은 어떠냐면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라고는 불렀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니까 이게 주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임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사실은 자기를 찾아온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바울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장면 안에서 기본적인 특징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땅끝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새로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이미 있는 성도들 중에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땅끝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사람을 부르신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는 핍박자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안수집사 빌립이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하잖아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땅끝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굳이 핍박자, 박해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면서 어디 감히 나 같은 게 사도가 되었을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거 그냥 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거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성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 그래서 핍박자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자면 이런 사람도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도 쓰임을 받았으니까 우리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방금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부르셨다는 특징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름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 각각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다르게 부름받았고 요한도 다르게 부름받았고 빌립도 다르게 부름받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마음속에 생각할 때에는 아 나도 이렇게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바울을 부르시듯이 이런 식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실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들도 그렇고 그에 오랫동안 섬기던 사람들은 마음 한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부르셔서 여지껏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핍박자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또 그 사람이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누군가가 새롭게 직분을 받거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마치 바울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새롭게 그 사람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모습처럼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결국 맨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에 불과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직분받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주님께서 누군가를 또 부르시면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고 그를 불러주신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비단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도 부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에 땅끝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고 직분을 맡겨주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무엇이건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열심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아량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자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주님의 지체로 생각하게 하여 주어서 더불어 함께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